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을 둔 가정주부 델마,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루이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델마와 루이스는 무작정 차를 타고 거침없이 휴가를 떠납니다. 공중전화로 델마가 집에 전화하자 남편 데릴이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죠. 델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지 아빠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1년 미국에서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입니다. 수잔 서렌던과 지나 데이비스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조연으로 당시 무명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이동해가는 경로를 쫓아가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90년대 여성들이 여행을 떠나며 겪는 사건들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요소를 잘 표현하면서 대표적인 여성주의 영화가 됐죠. 답답한 현실에 갇혀 살고 있던 두 여인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난 여행을 그린 영화 델마와 루이스 지금 만나봅니다. (웃음) 가정주부 델마는 덜렁대는 성격에 열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자신을 어린애 취급해 외출도 매번 허락받아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 불만입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루이스는 꼼꼼하고 이성적이지만 식당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기만 한데요.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주말에 별장을 빌려 함께 지내기로 하고 각자 집에 간단한 메모만을 남긴 채 신나게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웠을 때 평범한 두 여인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의 여행길에 서고 마는데 남편으로부터의 해방감에 들뜬 델마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루이스와 함께 도로변 술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 신나게 춤을 추는데요. 하지만 그가 주차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하자 루이스가 권총을 가져와 그를 제지하고 델마를 구해줍니다. 그때 남자가 성적인 모욕을 가하자 루이스는 총으로 그 남자를 쏴서 살해하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여행길은 이제 공포의 도주로 바뀝니다. 델마와 루이스는 극한 상황에 빠져드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로부터 빌린 루이스의 돈을 델마는 제이디라는 건달 청년에게 잃게 됩니다. 돈을 도둑맞아 델마는 강도로 변신해 편의점을 터는데요. 두 사람은 강력범으로 수배되지만 슬로컴브 형사는 두 여자의 어쩔 수 없는 여정을 알고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유조차 트레일러가 그녀들의 차를 쫓아오며 성희롱을 하며 추근됩니다. 고속도로변에서 몇 번 그와 마주친 루이스는 그 운전사와 차를 나란히 달리게 됐을 때 뭘 원하느냐고 묻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데요. 운전사는 신이나 차에서 내려 그녀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루이스가 묻죠. 만약에 당신의 아내나 딸에게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운전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험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델마가 총을 꺼내 트레일러의 차 바퀴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유조차의 탱크를 쏴 폭파시켜버리는데요. 경찰의 추격 끝에 그랜드캐년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된 두 여인. 델마가 루이스에게 그냥 앞으로만 달리자고 소리칩니다. 서로의 눈빛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랜드 캐년의 벼랑 끝을 질주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 수록곡 중에서 Thunderbird였습니다. 한스 짐머와 피트 해콕의 곡이죠. 영화 속에서 델마와 루이스가 타고 여행을 갔던 차가 바로 미국 포드사의 초록색과 하늘색이 섞인 썬더버드 4세대 자동차였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성별, 인종, 계층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범주의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1991년 칸 영화제 폐막 초대작으로 상영됐는데요. 두 주인공 델마와 루이스를 통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평범한 미국 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델마와 루이스를 담아낸 영상에서 그녀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상징하는 광활한 자연 풍광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담겨 있고요. 이 영화가 지속적인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이전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범죄 영화 장르를 확고하게 여성화했다는 점뿐 아니라 수많은 관객들이 여주인공들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의 여행에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변화에 전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수록곡 중에서 글렌 프레이의 Part of Me, Part of You, 나의 일부, 너의 일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델마와 로이스는 두 주연 여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이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잔 서렌든과 지나 데이비스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바람에 표가 분산돼서 수상에 실패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국 태생으로 웨스트 하틀풀 예술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BBC에서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해 곧 연출을 맡고 광고회사를 설립해 수많은 광고를 만들게 되는데요. 1977년 첫 번째 영화 대결자를 만들었고요. 이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가장 뛰어난 데뷔 작품에 주어지는 황금 카메라상을 받아서 리들리 스콧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그는 외계인 영화 에일리언, 미래를 배경으로 복제인간을 폐기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등을 만들었고요. 그 외 대표작으로는 로빈후드, 한국에서는 어느 멋진 순간이란 이름으로 개봉한 A Good Year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그레이슨 휴의 I Can't Untie You From Me. 내게서 당신을 떼어낼 수 없어요. 들어보시죠. 영화 델마와 로이스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초반에 집에서 주부로만 지내는 델마와 달리 루이스는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990년은 여성의 지위가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은 보수주의로 회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죠. 여성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직업군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남성이 여성 중심의 직업에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남성이 한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32%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당시 15%의 가정만이 남성의 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결과를 보면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발달을 저하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전통적인 가치가 강조됐고요. 직장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하길 원하는 문화적, 도덕적 보수주의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 여성과 남성, 또 전업주부와 취업 여성 간의 대립적 구도가 강화됐죠. 델마와 루이스는 미국의 영화 평론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100점 만점 중에 88점을 기록했고요. IMDb에서는 10점 만점 중에 7.4점을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성 친구들의 우정을 담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주인공들의 성격의 변화와 자유로움을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잘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델마와 루이스의 스타일이 남성적으로 변해가죠. 델마와 루이스는 여성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인 만큼 반응도 다양합니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복수라는 줄거리로 주로 여성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인기를 얻는데 반발하는 남성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봉 연도인 1991년에는 영화 속 여성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히 여성 관객들의 만족과 선호에서 나아가 여성주의적 가치에 관련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 가운데 여성을 그린 위대한 영화 중 마지막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고요. 여성주의적 가치보다는 폭력과 복수를 그려내고 있다며 이 영화를 여성주의 영화로 구분짓는 것에 반대하는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해석 중에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남성주의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요. 델마와 루이스에서는 남자들이 무례하고 버릇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영화가 끝나가면서 델마와 루이스는 남성으로 대표되는 경찰에게 체포되기보단 죽음을 택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남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가 남성을 필요 없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수록곡 중에서 비비킹의 Better Not Look Down,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함께 듣고 오시죠.
limousine was the Queen of England. Looking tired, just got back from a party. And the Queen leaned out and she said, aren't you B.B. King? She said, oh, B.B., sometimes it seems so hard to try to pull things together. Could you tell me what you think I ought to do? And I said,
영화 델마와 루이스는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칼리코 우리가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보스톤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델마 역의 지나 데이비스는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전미 비평가 위원회에서 수잔 서렌던과 지나 데이비스는 여우 주연상을, 델마와 루이스는 10대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형사를 맡았던 하비 카이텔은 1992년 전미 비평가 협회상에서 남우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촬영상, 감독상, 편집상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델마와 루이스는 음악 또한 적절하게 사용해서 관객들의 감수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의 절벽 끝을 달리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 델마와 루이스는 미소를 짓죠. 허공에 뜬 차 안에서 손을 꼭 맞잡은 둘의 여행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 여행은 맨 처음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선택한 자유였죠. 영화는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멈춰선 그대로 정지 상태로 끝나는데요. 가장 비극적일 수 있는 장면에 멈춤 버튼을 눌러서 비극을 아름다운 해피엔딩처럼 마무리 지은 거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얘기처럼 델마와 루이스는 사실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이 결국 자신들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은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관객들과 지금까지 이 영화를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비극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그린 작품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야말로 비극으로 희망을 이야기한 진정한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계속 가는 거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굳은 신념과 함께 손을 잡아줄 친구 한 명만 옆에 있어준다면. 당하고 치였던 약자의 통쾌한 복수 영화.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결말. 말이 필요 없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역대 영화들 중에 단연 으뜸인 듯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의 평론가는 꽉 들어찬 연기와 극적인 순간들, 페미니스트 사회의 역사적 순간들을 결정짓는 놀라운 영화였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강렬하고 감동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 자넷 메슬리는 스캇 감독은 이전의 장엄하고 우울한 영화들과는 다르게 활기찬 코미디와 미국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영화를 만들어냈다. 수잔 서렌든과 지나 데이비스의 기대하지 않았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델마와 루이스의 수록곡 중에서 마사 리브즈의 와일드 나이트, 광풍이 휘몰아치는 밤 듣고 오시죠.
땡!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주부로 살아온 델마가 여행을 하며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 한 번도 이렇게 깨어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슬로컴프 형사가 막다른 길에 놓인 델마와 루이스를 보고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좀 해봐요. 얼마나 더 저 여자들이 당해야 하냐고요. 이번엔 델마와 루이스 명장면 살펴볼까요? 델마와 루이스가 그랜드 캐년에서 경찰에게 포위됐을 때 델마는 절벽으로 계속 달리자면서 루이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절대 잡히지 말자. 가자. 밟아. 수많은 총불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힘과 편견으로 옥죄던 삶을 뛰어넘어 꿈꾸는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이 장면은 최고의 엔딩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여성들의 마음을 여행과 각종 사건들을 통해 표출한 영화 델마와 루이스였는데요.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날 때 루이스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 반지, 시계를 한 할아버지의 카우보이 모자와 바꾸죠. 그냥 보기에도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보석을 허름해서 볼품없는 모자와 별 미련 없이 바꾸는데요. 처음에 여성스러운 의상과는 달리 그녀들의 외적인 모습이 남성적으로 변하죠. 하지만 이런 남성적인 변화조차도 그녀들이 바라는 세상을 실현해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델마와 루이스 수록곡 중에서 마리안느 페이스풀의 The Ballad of Lucy Jordan, 루시 조던의 발라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When all the laughter grew too lou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을 건설한 콘래드 힐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힐튼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모두 3,600개가 넘는 숙박 시설을 거느렸던 호텔 업계의 황제였습니다.
Be a weekender and reconnect at hotels like Conrad and Hilton.
코네드 힐튼은 호텔을 단순히 숙박업에서 벗어나 식당과 카지노, 회의장 등을 갖춘 종합 레저 시설로 변화시킨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콘래드 니콜슨 힐튼은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뉴멕시코주 산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거스트 힐튼은 조그마한 잡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상점은 많은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에 쿤레드는 대학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공학이었지만 사실 그 분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쿤레드 힐튼은 한때 뉴멕시코주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복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잡화상을 이어받았지만 지역 경기가 나빠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은 은행업이라 이곳저곳에 손을 대봤지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로 갔습니다. 큰 꿈을 이루려면 텍사스로 가라는 지인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던 텍사스주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코라는 곳에 있는 평범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 모블리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손님은 많았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업에 열정이 없었고요. 호텔을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힐튼은 은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로 그 호텔을 샀습니다. 당시 자금은 갖고 있던 5천 달러와 어머니가 준 돈 그리고 친구와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I got $5,000 from my mother and I met two friends and they put in $5,000 each and then I went over across the street to a bank and
적시적소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장소에 있다는 걸 그때 힐튼에 두고 한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힐튼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수용하기 충분할 만큼 여러 개의 방을 우선 늘렸습니다. 당시에 호텔이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방만 있었죠.
자, 그래서 호텔 현관 옆에 조그마한 상점을 만들고 매일 사용하는 간단한 잡화를 팔았습니다. 신문, 잡지, 면도기, 칫솔, 치약 그런 것들이었죠. 그 작은 상점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매상이 높았습니다.
모블리 호텔을 매입한 지 1년 후 힐튼은 포트 노스의 두 번째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다른 호텔들도 매입을 합니다.
1924년 힐튼은 객실 총수 350개의 숙박업소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직접 호텔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힐튼은 텍사스주의 대도시 달라스에 객실 300개가 있는 대형 호텔을 화려하게 개장했습니다. 달라스 힐튼 호텔은 콘래드의 이름이 들어간 첫 호텔이자 힐튼 호텔 체인의 고유 명칭이 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힐튼이 시작한 지 3년 후 그에게는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인 경제 위기,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은 호텔 업계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처럼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출장을 자제했죠.
80%의 미국 호텔업자들이 무너졌습니다. 힐튼도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여러 개의 호텔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힐튼은 직접 접객 현장을 뛰면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워낙 딱해 보였든지 호텔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베이보이가 $300를 구워주기도 했다고 힐튼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Here's $300, he said. This is eating money for you. Take it.
미스터 힐튼,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300달러 드릴 테니 용돈으로 쓰고 나중에 갚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벨보이는 이 손님의 짐을 날라다 주는 종업원인데 참 고마운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힐튼은 약 2주 후에 그 돈을 갚았습니다. 얼마 후에 코네드 힐튼의 사업은 점차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호텔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그는 시카고에 있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숙박시설이던 스티븐스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자신의 이름 그대로 콘라드 힐튼 호텔이라고 붙였습니다. 힐튼은 그 거래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3,000 rooms. In other words, if you like that hotel art, it would take you 7 years to sleep in every room of it if you changed every night.
그곳에는 객실이 3,000개가 있었는데 매일 방을 바꿔가며 투숙을 한다면 7년이 걸리는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그렇습니다. 1949년에는 뉴욕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호텔 월돌프 아스토리아를 매입했습니다. 미국 밖의 첫 호텔로 푸에르토리코에도 호텔을 개장했습니다.
1954년 힐튼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래를 함으로써 경제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스타틀러 호텔사를 1억 1,100만 달러에 매입한 겁니다.
그런 합병이 가능했던 건 힐튼 호텔을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가들로부터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힐튼은 조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미국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힐튼 호텔스, 그리고 국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힐튼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힐튼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즉 warm hospitality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접대한다는 의미가 되죠.
힐튼은 종업원들에게 손님은 왕이다라는 태도로 접객을 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때까지 없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로비에 작은 매점을 배치했습니다. 방에서 안내원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고요. 자명종 시계도 방마다 배치했습니다.
공항과 항구 가까이 호텔을 건설해 손님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텔에 도박장, 즉 카지노를 설치한 것도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관광객과 사업체들이 해외로 대거 퍼져나감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 있는 힐튼 호텔의 해외 사업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콘라드 힐튼은 그에 따른 개혁을 계속했습니다. 중앙예약제를 만들어 이 세계 어디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영체계도 가맹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콘라드 힐튼은 국제적으로 호텔의 등급을 별 하나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 5스타 시스템도 시작했습니다.
힐튼 호텔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콘라드 힐튼은 호텔 사업이 단순히 돈벌이뿐만 아니라 국제 이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may help world peace. In these different countries that we go to, you know, we get into the
1966년 콘라드 힐튼은 일선 경영을 아들 베런 힐튼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Be My Guest를 집필했습니다. 자서전은 힐튼 왕국을 건설하기까지의 과정,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정신 등을 담고 있어서 호텔 사업의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콘라드 힐튼은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힐튼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1979년 캘리포니아에서 91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호텔이 시작했던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가톨릭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자신의 몫으로 된 재산은 모두 자선기금에 기증됐습니다. 힐튼 타계 후 호텔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사들이 등장해서 힐튼사가 반드시 1위를 고수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로 명칭이 바뀐 힐튼 왕국은 2018년 현재 104개 나라에 4,900여 개의 시설, 80만 개의 객실을 갖춘 거대 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급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의 바탕에는 따뜻한 접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콘라드 힐튼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을 건설한 콘라드 힐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북한에서는 4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죠. 이곳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8월 중순에서 9월 첫 주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두 달여간의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자우편으로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각종 전달사항을 알리고요. 개학 전에 오픈하우스 또는 캠프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거나 또 수업 외의 활동을 소개하고요.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공개하는 그런 행사를 엽니다. 자, 새 학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지난주 대부분 미국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오늘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학년 시작을 알리는 학부모 설명회 Back to School Night.
워싱턴 DC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로 가득했던 복도가 오늘은 어른들의 목소리로 아주 시끄럽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아주 바쁜 걸음인데요. 오늘은 Back to School Night입니다. 학년이 시작돼 학교로 돌아오는 Back to School. 낮에는 직장에 있을 부모들을 위해서 학교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 시간에 행사가 열려서 Back to School Night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학교와 교사를 소개하는 공통의 행사를 갖기도 하지만 담임 교사가 따로 없고 과목별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자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10에서 15분 사이로 교실을 옮겨가면서 과목별 선생님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and welcome to Back to School Night. I'm Yosef Azimi, principal.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죠. 교장 선생님도 교실마다 설치된 프로젝터 영상으로 학부모들과 인사를 합니다. 학교와 훌륭한 교사들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면서 Back to School Night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7학년, 8학년으로 구성된 이 중학교의 재학생이 1,300명이 넘는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새 학교에 적응하게 된 7학년 학생이 800명이나 되고 올해 16명의 새로운 교사가 함께하게 됐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실을 찾아가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곳곳에 대기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로부터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출입문이 13곳이나 있고 또 2개 층에 교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교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verybody,
we're glad you're here tonight. My name is Buck Condal. I'm the 7th grade administrator. Aaron Lynch, Dean of Students. I'm Fran Fur, and I'm here
at home in school. So oftentimes the best place to start would be with your
학교와 가정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업 상담사가 학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연락하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학업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Hi, welcome. Welcome to Back to School Night and to a new year at Thoreau. I'm Andrea Kramer. I'm this year's Thoreau PTA president.
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Parent Teachers Association, 사친회, PTA의 학부모 대표도 학생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에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Now we will get into some information about
여기는 영어 교실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주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인사합니다. 부모들은 학생들처럼 의자에 앉아있고 자신에 관한 소개를 담은 자료 화면을 교실 앞에 띄워놓고 인사를 하죠.
So a little bit about myself. I'm originally from Pennsylvania. I went to Bloomsburg University.
고향이 어디고 어느 대학을 다녔고 교사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I went to George Mason. I still go to George Mason. I've been going to George Mason for like 20 years.
이 보조 선생님은 지금도 대학을 다닌다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모두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In this theme, we will focus on our elements of fiction and
올 한해 7학년 학생들은 영어 시간에 소설의 요소 또 글쓰기를 배우게 되고 비소설, 시를 접하면서 학년 말에는 학생들 스스로 무엇이든 읽기를 좋아하게 됐음을 알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So our homework expectations. Mr. Monin and I will be posting everything on Google Classroom.
숙제. 이 숙제를 제시간에 제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미국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실,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Homework will always be announced in class and then reiterated on Google Classroom.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인터넷 포털인 구글에 학교를 기반으로 한 전자우편 이메일 계정을 만듭니다. 이메일 계정으로 연결된 각 과목의 온라인 교실인 구글 클래스로 숙제가 공지되고 제출도 이 구글 클래스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30년 전에 중학교를 다녔을 부모 세대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소식입니다.
That they're able to learn. We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I am Mrs. Leek. This is sixth period history, history 7 honors.
여기는 역사 선생님의 교실입니다. 연륜 있는 이 선생님은 인근 명문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장성한 두 딸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가르쳐왔다고 소개합니다. 역사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올해 7학년 수업의 주제는 시민, 국민의 권리와 세계화. 학생들이 역사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역사 수업의 목표라고 합니다. 물론 과제와 시험에 관한 모든 내용은 구글 클래스의 블랙보드 게시판에 올려놓는다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I would suggest logging on with a student view for Blackboard rather than
학부모들도 관심 있게 그 게시판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서 교사와 함께 자녀들의 성장을 지원하자고 합니다.
All performances and after-school rehearsals are required for the class.
이 밖에도 음악 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관악기 밴드 교실과 역시 선택 수업 과목 중 하나인 합창 교실의 유쾌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학생들의 즐거운 음악 수업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To them, safety is our biggest concern. Fun is our second. I can't stress enough.
일주일에 두세 번, 90분간 진행된다는 체육 수업. 걷고, 뛰고, 달리고, 던지고, 매달리는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학생들을 믿고 맡겨달라.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연락해달라는 이 선생님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과 재치가 부모들을 유쾌하게 했습니다.
This is a really good group of kids. So, we're excited. Have a good night and good luck getting out of here.
이만하면 미국 중학교의 새 학년, 새 학기 분위기가 어떤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미국의 학교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본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g Mouth, Big Mouth입니다.
'Has anyone ever called you a big mouth?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re dating someone? 혹시 너 브라이언에게 여자 만나고 있다고 말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응,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브라이언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걔 말이 아주 많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몰랐어.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ig mouth.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Today's expression is big, B-I-G, big, mouth, M-O-U-T-H, mouth, big mouth. A big mouth is someone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입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 과시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니 비밀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겠죠. 말 실수로 문제도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브라이언이 내가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다닌다고 하자 제이슨이 브라이언에게 실망하며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입이 그렇게 가벼운지 몰랐어. 라고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입이 가볍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big mouth, big mouth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romise me that you won't be a big mouth 라고 하면
말 많이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in front of everyone. You are such a big mouth
라고 하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 정말 입이 가볍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review. A big mouth is a person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Big mouth. Big mout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